종말론 세 번째로 성화, 변화되는 삶이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의 그 주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최우선으로 거룩함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한 것을 우리가 justification이 되는 거예요. justification.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글로리피케이션을 갑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 그 다음에 그 과정에 sanctification이 있으면서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머리에다가 콱 입력해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사람이 우리가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separation from the penalty of si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대가, 죄를 가지면 그 죄에 가면 죽음이라는 그 판결로 페널티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뭐냐면 justification이에요. 근데 그 sentence는 you have been saved, past sentence.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판결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칭의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화되는, 거룩해 되는 과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로부터 separation이냐면, separation from the power of sin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 그거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진, 거기로부터 분리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센텐스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죄의 그 파워로부터 벗어나려고 그 하는 그 과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완전히 separation from the presence of sin, 그 죄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future sentence,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것도 완료가 된 거예요. 이미 미래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거를 이해가 완전히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이 거룩, 그 가운데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화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의 최고의 경지, 경건화되는 것은 그 최고의 경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룩이란 죽어서 다음에 이루어지고 바라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금 거룩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성화가 낳는 변화의 관점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거룩하라는 권면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 씨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행위가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의 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그 거룩하라, 거룩을 촉구하실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결단해서 네가 스스로 어떤 상황을 개선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비교한다면 학문이 별로 없는 어부 베드로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세상의 교육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 받지 않은 사람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가끔 돼 이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뭐 만약에 신학을 받 우리 같은 이런 목사가 가진 성경의 지식이나 어쩌면 한 글도 깨우치지 못했던 시골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이 원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 깊이 사고하는 방식 면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의 지식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먼저 이들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하면서 복음의 중심적인 중요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했을 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하영 씨가 저기 처음에 와서 기도 제목 내놓은 거 이건 하영 씨 기억하세요? 하영이 기억 못할지도 몰라. 하영이가 아마 결혼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의 제목을 내놨을 때 헌금 봉투에다 이걸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하영이는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그 복음의 첫 번째 원리는 성화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선뜻하지 못해요.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절과 4절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8장 3절 초기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나에게 모든 것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되게 하심으로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신 일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유효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거기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 그냥 두 절의 간단한 센텐스인데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게 복음의 진리를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야. 응?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신 걸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그 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 있게 하냐?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즉 성화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성화하려는 그 목적과 이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거룩하게 지고 싶고 성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동기가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 거룩해지는 데는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 여러분 지금 원우 씨가 천국 가기 위해라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된대. 지금 이제 바꿔지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질문을 해보면 거룩, 성화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의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원리 첫 번째, 성화는 복음의 열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성화가 복음의 열매인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어요.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얻어진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 구원은 칭의,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하시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너 죄 없다. 땅땅땅. 법적인 선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선포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았을 뿐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칭의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길은. 하나님은 칭의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시작해서 어디로 끝내시는 거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은 우리들은 영화로 이끌어가는, 글로리피케이션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케 하시는 과정이 바로 뭐냐? 생티피케이션, 성화라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되는 것이, 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성화를 이루어내지 않는 칭의는 없기 때문에 성화가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왜 거룩해지려고 하는가의 대답은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습니다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는 원인이고 이유이고 동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신실하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내가 정말 이런 거 너무 싫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가려는 그 열망이 우리들을 성령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성화는 자꾸 성숙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논리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고 이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성화를 칭의의 토대로 삼는 거예요. 아까 그 대답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뭐냐? 성화를 칭의의 토대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점차 행위에 고정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거룩함은 점점 어떻게 되냐? 겉포장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를 뒤집을 경우 복음의 논리는 산산조각이 나는. 예를 들어서 복음이 행위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에 한국교회는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설교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주님의 형제들에게 봉사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진심으로?
어?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cheerful giver라는 거예요. 헌금도, 봉사도, 희생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인색하게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호에게 뭐 할 때 여러분 인색하게 하고 싶어요? 내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걔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싶어요. 그렇죠? 나는 이거 못하더라도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식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겨내는 자, 취업을 기부,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우리의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여러분 인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길은 그럼 또 뭘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잠겨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우리가 즐거움과 억지로 하지 않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화의 두 번째 원리는 성화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성화는 우리가 죽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재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제가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거룩합니까? 내가 나는 목사요 하고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거룩합니까? 우리의 행위, 즉 몸에서 나오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왜 몸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찬양할 때 우리 몸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왜 몸이 중요하면 우리는 몸과 더불어 몸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몸과 별개로 현재 상태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몸을 수단으로 해서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곧 우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성화는 필연적으로 몸 안에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은 죄의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거룩함의 도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연결되지 않는 성화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죽게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데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몸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몸은 무엇에 따라?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자 그러면 기쁘게 하는 거고, 마음이 인색하게 하자 하는 생각이 들면 몸은 인색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조종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조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마음을 조종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냐?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열쇠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변 세상의 압력에 밀려 세상이 짜놓은 틀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는 것은 세상이 짜놓은 그 틀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틀을 새로 할 수 있게 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틀로 된 그 틀을 우리에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은 점차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우리를 자신의 틀 속으로 압착해 넣어, 우리도 저도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 교육을 하는데 묻겠습니다.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공부 잘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들이 거기까지만 끝나요. 공부 잘해라로 끝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공부 잘해라 라고 끝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걔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 공부를 합니까? 솔직히 세상의 틀은 뭡니까? 너 출세하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해서 공부를 하라. 만약에 찬호에게 공부해라. 왜요? 그러니까 그 너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공부해야 된다. 그럼 찬호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라.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의 틀에 매여져 있는 우리의 틀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찬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공부 잘하라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주면, 동기를 부여하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에 응답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우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공부도 할 것이고 연구도 할 것이고 우리가 돈도 벌 것이고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 모든 목적이, 우리는 우리의 틀이 어디에, 세상의 틀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런 시대의 문화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대한 공부 보면은 con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저 conform의 뜻이 더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non-conformist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변화를 받아,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다른 의견은 그 시제가, 문법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가 한국말에는 잘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수동태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를 받는 건 수동태야. 어떻게 하냐면, 왜 수동이냐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건 말씀이 우리를 변화받게 하지 우리가 변화받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자세는 수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의식구조에 스며들고 우리의 성향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된 새로운 소원에 우리의 뜻을 굽힐 수 있게 되어가 이것이 복음에 작용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지금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가. 그럼 수동적인 입장이란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강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지성에 호소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고치고 우리의 의식으로 스며들어올 때 우리들은 받고 있는 변화를 받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지극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수동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돼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먹임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수동태이지만은 그 수동태인 말씀을 변화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면서 상태에 있으라 하는 것은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아 이거에서 간단한 거지만은 수동태와 현재 진행형과 명령의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가 좋아요? 어떤 일이 좋은가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이거 그러면 이런 변화를 받고 나면 변화가 좋은 것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 여기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지만 분별 그럼 우리가 디스먼트를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테스트하고 어프로브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테스트 시험이 반드시 심한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만 그 신뢰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김 목사님은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 올인하라는 거잖아.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상황에 처해 볼 때 이런 우리의 믿음을 믿고 따라 볼 때 실제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서서히 펼쳐나갈 때 우리는 그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믿고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이랬을 때 아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이끄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하는 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근데 이렇게 발견한 법이 하나님의 전체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원리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굉장히 작은 조각의 부분의 일뿐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처리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큼 알게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온전하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퍼즐의 대가. 여러분 그 퍼즐 게임 해보세요. 그림 맞히는 거. 저는 요새 그거 해요. 가끔. 그 퍼즐 이렇게 그림 놓고 하면 재밌어요. 그 퍼즐. 근데 퍼즐 하나하나 그 조각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퍼즐 하나 조각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맞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조금 볼 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런 모양에 여기에 있는 것일까? 왜 내가 나의 삶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해 있을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큰 그림이 완성되면 그 이상하게 보였던 조각의 퍼즐이 아 이것도 온전한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작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조차 했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목적을 이루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께 내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불쾌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다 버려야 되나?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들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훨씬 이익이 있다는 거.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훨씬 우리에게 유익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진실로 회개하여 옛사람에서 돌이키고 더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에 여러분 압착되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 아버지 하나님 성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